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4장.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따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주셨다면 그는 한번 자랑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으나 악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다윗도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입니까? 아니면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으로서 할례라는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으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 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면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의 그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곧 모세의 율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는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지게 되리라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어서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을 믿는 우리도 받아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Lord, we come before.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
진다.
역대지상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인데 그는 새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새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하였을 때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도 소속인 이 새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다 기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새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아브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에드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다섯 규빈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아브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설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해아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세마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라 아들 아이함과 우르 아들 엘리발과 무게르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발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아브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르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서른 명을 거들인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야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여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스바 사람 야하시엘이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지금 기다리시도다 주님께 한 발을 디뎌놓으라. 주께서 기다린다. 주 예수님 맘속에 영접하며 주께서 함께 하네.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지금 기다리시도다. 내 주 기다리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의 본보기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당한 일들이 거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거울이 됨을 이미 10장 첫 부분에서 제시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7절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1절에 빛의 백성들이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교만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므로 절대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 있음을 역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약한 자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서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입니다. 누구도 이득이 되지 않은 일을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귀중성을 말하면서까지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유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데까지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그들의 앞에 거치는 자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 모두가 유익하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행한 것에는 후회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남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당부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6장 12절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이고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당부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했는데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많은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과 진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24절에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는 남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인 거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 상반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25절 26절에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 기준이 남들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좁쌀영감처럼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나타나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걸려 넘어지거나 좌우되는 허약한 존재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낱낱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27절에 말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신앙인으로서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고 이것이 재물이냐 아니냐 확인하고 먹을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할 때는 먹지 말라는 당부를 28절 29절에 줍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했습니다.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무될 필요는 없습니다. 30절인데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식물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히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당부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쉽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귀중한 당부를 듣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애가 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32절에 당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그 목에 드리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입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거나 챙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남의 이익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생각에 휩쓸리거나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결국 소신 없는 행동을 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실족시키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대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존재여야 함을 이 말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 갱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